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캐비어랑 마블링이 진짜 환상적인 와규 스테이크, 그리고 길거리에서 방금 산 1달러짜리 피자 한 조각. 아, 며칠 지나서 완전 딱딱하게 굳어버린 베이글도 하나 넣죠.
상상만 해도 벌써 속이 좀안 좋아지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몽땅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다음에 그 기괴한 혼합물을 한 숟가락 딱 떠먹으면서 이게 바로 뉴욕의 맛이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죠. 누가 뉴욕을 그런 식으로 맛보겠어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해튼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평균가나 중위가라는 숫자로 통쳐서 이해하려는 게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그 믹서기 짓이랑 똑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를 진행할 호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자료에 숨겨진 맥락을 낱낱이 파헤쳐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 바로 2026년 6월 14일에 발행된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작성한 맨해튼 동네별 자산가치 생활권 전략 보고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맨해튼을 무슨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보는 착각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문화 자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수십 개의 마이크로 시장들을 해체해 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믹서기 속의 평균 가격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6년 1분기 맨해튼 매매 중위가가 무려 128만 달러, 4월 중위 임대료가 5,099달러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이 데이트만 보고, 아, 맨해튼 전체가 골고루 비싸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을 완전히 헛짚는 겁니다.
골고루 비싸진 게 아니면 대체 뭐가 이 평균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건가요?
범인은 바로 꼭대기에 있는 초고가 매물들의 거대한 거래량, 그리고 1.55%라는 극도로 낮은 임대 공실률입니다.
1.55%요?
네, 1.55%면 사실상 누군가 방을 빼기도 전에 이미 다음 세입자가 문 앞에서 지심들고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완전 숨 막히네요.
그렇죠.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중간 가격대 수요자들은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반면에 저 꼭대기층에 있는 부유층들은 가격표 자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은밀한 리그에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분절된 시장인 겁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라.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인데요. 시장을 견인하는 그 막대한 글로벌 자본은 대체 맨해튼 어디로, 그리고 왜 흘러가는 건지 추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보고서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동네의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전통적인 부와 프라이버시의 상징인 트라이베카, 그리고 새롭게 개혁된 글로벌 럭셔리 도시인 허드슨 야드죠. 매매 중위가 보니까 트라이베카가 425만 달러, 허드슨 야드가 462만 달러더라고요. 둘다 뉴욕 최상위권인데.
둘다 400만 달러가 넘는 초고가 시장이긴 하지만 그 돈이 들어가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트라이베카부터 볼까요? 여기는 주로 헤지 펀드 매니저나 패밀리 오피스 종사자, 아니면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룬 유명인들이 은밀성을 사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에요.
은밀성이요? 그 젠가처럼 생긴 56 레너드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상징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옛날 산업시대 공장을 개조한 거대한 로프트 같은 곳들이요. 이 동네 특징이 뭐냐면 거리가 엄청 조용하고 밖에서 건물 외관만 보면 저 안에 누가 사는지 얼마나 호화로운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감추는군요.
네, 밖으로 과시하는 것보다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자본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게이 사람들의 일순위 목적이니까요.
근데 허드슨 야드는 완전 반대잖아요. 서쪽 강변에 인공적으로 막 거대하게 지어 올린 단지인데 15 허드슨 야드 같은 화려한 콘도도 있고 엣지 전망대나 베셀 같은 거대한 관광 상징물들도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요.
그렇죠. 허드슨 야드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죠.
솔직히 저는 허드슨 야드의 그 가격표를 보면 좀 약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긴 사실상 거대한 초고급 쇼핑몰 위에 얹혀 있는 아파트 단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뉴욕의 감성, 그 낡은 벽돌 건물 있고 골목에 작은 카페들 있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최고가를 기록한다는 게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그 현상을 더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허드슨 야드는 뉴욕의 감성을 살아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뭘 사는 건가요?
그들에게 이곳은 유동성이 뛰어난 거대한 안전공고이자 런던이나 두바이, 홍콩과 곧바로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아, 굳이 뉴욕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보안, 럭셔리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쇼핑부터 최고급 다이닝까지 다 해결되는 구조.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든 동일하게 퀄리티가 보장되는 통제 가능한 안락함에 쇼핑하는 겁니다.
와, 안전금고와 은밀한 요새의 차이라. 그 돈의 목적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뉜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자, 그럼 억만장자들의 그 구름 위 리그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맨해튼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을 매일매일 굴러가게 만드는 전문직 창업가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재미있어집니다.
네. 보고서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동대를 결정한다 였잖아요. 단순히 그냥 출퇴근하기 편하다 이런 실용성을 넘어서 동네 자체가 나의 명함이 된다는 건데.
네. 내가 가진 문화자본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금융계를 예로 들면 그 계층화가 정말 소름돋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주니어 뱅커들은 주로 파이디, 그러니까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지역으로 몰립니다. 최근에 그 동네 오래된 오피스들이 주거용으로 많이 바뀌면서 신축 컨디션에 살 수 있거든요.
아, 주니어들은 어차피 잠잘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회사 가까운 게 최고잖아요?
맞아요. 사무실까지 걸어서 10분이라는 압도적인 효율성이 최우선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성공해서 시니어 뱅커나 파크너가 되면 방향을 완전히 돌립니다. 센트럴파크 동쪽,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향하는 거죠.
아, 완전히 전통적인 부천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740파크 에비뉴같이 역사가 깊은 코옵 아파트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엔 전통적인 상류 사교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자 자녀를 뉴욕 최고급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철옹성 같은 학군 요새거든요.
와, 효율성에서 시작해서 전통과 권위로 이동한다. 진짜 영화 같네요. 근데 금융인들이 그렇다면 그 미디어나 패션, 예술계 종사자들은 지도 위에 아예 다른 선을 긋고 살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소호나 첼시, 웨스트빌리지 쪽을 선택하던데요.
네, 완전히 다른 생태계죠.
저는 이 현상을 옷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어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사는 게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식 테일러숍에서 맞춘 클래식한 맞춤형 정장을 입는 거라면요. 누구도 그 옷의 품격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반면에 소호나 웨스트빌리지에 사는 건 전 세계에 딱 몇 벌 안 나오는 가장 트렌디한 한정판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걸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소호 특유의 그 뼈대가 드러난 주철 건물, 캐스트 아이언 로프트나 웨스트빌리지의 좁은 가로수길 타운하우스 같은 건 다른 동네에서 절대 카피를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맞춤 정장과 한정판 브랜드의 차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문화자본이 어떻게 자산의 방어력으로 바뀌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방어력이요? 가격 방어를 말하는 건가요?
네. 소호나 웨스트빌리지의 그 비싼 가격표는 단순히 평당 단가가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명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감성적 희소성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작은 갤러리 사이를 산책하는 그 리듬 자체가 가치인 거죠.
아, 분위기 자체를 돈 주고 사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강력한 문화적 충성도는 시장이 막 폭락하거나 불황이 왔을 때 매물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게 막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동네는 언제나 대기 수요가 넘치거든요.
문화 자본이 곧 가격을 지키는 방패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좋아, 그런 한정판 브랜드 같은 동네가 가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진입 장벽이 솔직히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400만 달러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는 젊은 전문직들이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보고서 보니까 상대 가치를 지닌 기업들을 딱 짚어주던데요.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이 분명한 곳들이죠. 센트럴파크 북쪽의 할렘과 워싱턴 하이츠, 그리고 미드타운 서쪽의 헬스 키친이 집중적으로 언급됩니다.
할렘은 옛날 그 슬럼가 이미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요?
아, 그 이미지는 벗은 지 꽤 됐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브라운스톤 주택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콜롬비아 대학교가 캠퍼스를 확장하면서 교수진이랑 연구원들 임대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 위쪽 워싱턴 하이츠는요?
거긴 맨해튼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녹지인 포트 트라이언 파크가 있고 허드슨 뷰도 나오거든요. 게다가 콜롬비아 대학 병원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있어서 의료계의 종사자들 수요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 병원 수요는 어딜 가나 무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헬스키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허드슨이야드 바로 북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대 개발에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젊은 직장인들이 막 몰려들고 있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좀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들을 상대 가치가 높다고 아주 세련되게 포장하고 있는데 맨해튼에서 상대 가치라는 말은 까놓고 말해서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덜 끝났다, 이 뜻의 아주 정중한 표현 아닌가요?
날카로우시네요.
낙후된 지역이 고급화되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건데 이건 결국 투자자가 범죄 위험이나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학군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직접 몸으로 때우면서 감수해야 미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바로 그 이면에 숨겨진 불확실성 때문에 맨해튼 투자는 절대 동네 이름표 하나만 믿고 덤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죠.
이름표만 믿지 마라?
네. 할렘이나 미드타운 웨스트는 우편번호가 똑같은 같은 동네라도 블록 하나 코너 딱 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에비뉴냐 스트리트냐에 따라서 낮과 밤 유동인구에 따라서 치안 체감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와, 블록 하나 차이로요?
그럼요. 밤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두 블록 사이 동선에 불 켜진 환한 식당이 있는지 아니면 셔터 내려진 빈 상가들만 컴컴하게 있는지, 이게 결국 현재 임대 수익이랑 나중에 집할 때 가치를 100% 결정짓습니다.
거시적인 상대 가치라는 환상에 빠져서 미시적인 블럭의 현실을 놓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군요. 이 경고가 자연스럽게 보고서의 마지막, 제일 실무적인 단계로 청취자분들을 안내합니다.
네, 건물의 재무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동네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고르고 블록도 안전한 곳으로 딱 찍었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건물 하나 잘못 고르면 그냥 내 소중한 자산이 휴지 조각, 아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뉴욕 특유의 콘도랑 프리오코옵의 차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밖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아파트 같지만 속은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콘도는 우리가 한국에 사는 일반적인 아파트랑 똑같아요. 내가 그 집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고 사고 파는 것도 마음대로, 세 주는 것도 자유롭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젊은 부자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유연하니까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프리워 코옵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사고 그 호실에 독점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만 얻는 구조입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코옵 이사회가 등장하는 배경이군요. 이사회가 진짜 끔찍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사회에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본 다음에 당신은 우리 이웃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소? 이러면 집을 아예 못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세를 주는 서블렛도 엄청나게 제한하죠. 보수적인 자본과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이에요.
완전 텃세네요.
근데 콘도든 코옵이든 매수자가 진짜 벌벌 떨어야 할 숨겨진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용관리비와 특별부과금이에요.
아, 특별부과금. 영어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그거요?
네. 겉보기에는 로비 대리석도 번쩍거리고 도어맨도 깍듯하게 인사해주죠. 근데 건물 지붕을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싹 다 바꿔야 할 때 건물 계좌에 모아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거주자들한테 다 내라고 하나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코옵을 산다는 건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엄청 폐쇄적인 고급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사는 거랑 똑같네요. 회원권 심사 깐깐하게 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갑자기 클럽하우스 지붕 샌다고 강제로 수천만 원 내라고 하면 꼼짝없이 뜯기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동네만 번지르르 한 곳 골라놓고 건물의 재무제표나 향후 수선 계획을 제대로 안 보는 건 빚잔치 직전인 컨트리클럽에 가입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와, 재무상태 엉망인 코업은 진짜 피해야겠네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엔진이 망가진 스포츠카를 사는 꼴입니다.
네, 그래서 맨해튼 부동산 실사가 유독 길고 복잡한 겁니다. 오늘 논의를 거시적 차원에서 한번 쫙 종합해본다면 결국 맨해튼에서 가치라는 건 집이 몇 평이냐, 대리석을 썼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내가 출근할 때 환승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코업 이사회 눈치 안 보고 내 자산을 굴릴 수 있는지, 밤에 걸어가는 그 두 블럭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에 얼마나 마찰 없이 빨리 닿을 수 있는가가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얼마나 마찰 없이 닿을 수 있는가. 야, 명언이네요. 오늘 저희가 트라이비타의 요새 같은 로프트부터 글로벌 안전금고인 허츠슨 야드, 문화자본 그 자체인 소호, 그리고 할렘의 브라운스톤이랑 코업 건물의 재무제표 폭탄까지 맨해튼 전체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네, 정말 밑바닥까지 다 파헤쳤죠.
이 긴 탐구를 통해서 확실해진 게 하나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맨해튼에서 동네를 고른다는 건 부동산 앱 켜놓고 어디가 제일 비싸지? 하고 찾는 1차원적인 숫자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여러분의 현재 자산 상황, 내가 원하는 프라이버시 수준, 그리고 즐기고 싶은 문화적 취향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아주 고도의 자아 탐구 과정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맨해튼 투자의 가장 완벽한 첫걸음이죠. 이 방대한 보고서의 행간을 모두 읽어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동네의 가치가 결국 어떤 사람을 얼마나 빨리 만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온전히 닮아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간절하게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닮아있나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머릿속에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믹서기 속의 평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만의 선명한 해답을 찾기에 응원하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예리하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